주일 설교했던 겉옷을 더 이유라는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창세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바울의 서신서, 무슨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역사 이야기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거의 쭉 흘러가는데, 편지라고 하는 서신서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으면 두 사람 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참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미 7월 달에 한번 새벽기도 한번 쑥 지나갔고, 또 지금 차근차근 다시 설교하고 있어요. 이유는 새벽에는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대략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는데, 다시 설교할 때는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그냥 읽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담대한 것 같다고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것을 아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보면 내가 지금 담대하기 때문에 주와 따로 있는 걸 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담대하여서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것을 안다. 뭔가 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걸 느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읽으면서 생각했죠. 이게 주와 따로 있는 걸 아는 것을 왜 담대해야 알 수 있을까? 이게 한글로 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항상 담대합니다로 딱 끝나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앞에 말했던 내용에 내용을 다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우리가 꼭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담대할까? 앞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온 상황과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포위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정도로, 이러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이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 같다라는 것을 깨우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죽을 몸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5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그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겉옷을 입으라는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무너져도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입을 그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덧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와야 될 고백이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건 사실은 영을 분별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형편, 자기 고난받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고 속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이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덧입을 것이고,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것들 다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왜요? 아직 땅에 있는 장막이 자신의 몸이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7절 이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고 즉 주님과는 따로 있으나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과 주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막이 무너지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몸이 장막이 옷이 입혀질 것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옷이 덧입혀질 것이고 그 옷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옷처럼 덧입혀질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니 왜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몸을 떠나기 원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전도자들이 고민했을 거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하여튼 별하별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쓴 이 말씀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쓴 거잖아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런 거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고민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이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또 고린도 교회는 왜 우리 이렇게 오해하느냐, 별할별 생각이 다 했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자들도 똑같이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앞에 나와 있는 4장과 5장 이 부분까지 쭉 이제 고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어떻게 돼요? 차라리 지금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늘로부터 새 몸이 더 입혀지길, 덧입혀지길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덧입혀질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 함께 효제는 낫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훨씬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낡아지는 낡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새 몸으로 입혀질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입혀질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새 생명으로 덧입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들었던,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서 말라니 머린 거죠. 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 물론 우리 집은 아니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아,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 빨리 세상 정리하고 올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말이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이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가 부활의 옷으로 예수의 생명을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왜 힘을 쓸까요? 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잖아요. 믿고 살아요. 우리는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저 하늘에 있는 내 집, 내 미래의 육신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몸과 함께 새로 주실 덧입힐 옷을 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왜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 순서를 쭉 따라가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바울과 전도자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겪죠. 또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겪으면서 동시에 예수의 생명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우리한테 이 죽을 육체에 고난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넘쳐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시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잖아요. 내 아들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며 고생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한 자로 살기를 힘쓰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은, 그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하나로 딱 겹쳐서 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도 정확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고,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이 이방인과 그리고 뭐 유대인의 구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고난받는 것이고,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실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도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이는 이란 말이 7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 또 이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딱딱하기도 한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해놓고 또 결론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조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왜냐하면 결론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심판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심판받을 자, 심판받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자는 심판이라는 것은 상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떠나서 못했다로 되는 말,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는지를 그게 확 드러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쁨이에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떠나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냥 살았는지를 심판대 앞에서 다 밝혀질 것을 강조하므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신자는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강조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비슷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바울이 말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줍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니까 두려움이 딱 사라집니까? 물론 사라질지도 있겠죠. 또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져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의 권세에 눌려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일까요? 신앙으로 살면은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까?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를 따르면 과연 바울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웬일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면 승승장구합니까? 계속 뻗어나오고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갑니까? 바울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처형당했잖아요. 신앙을 가지면 승승장구하네요. 또 신앙을 가지고 살면 주위 사람들이 잘 대해줍니까?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위 신자들과의 관계는요? 잘 됐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들을 수 있어요. 야, 뭐 그건 바울의 이야기지, 전도자 이야기지, 우리는 뭐 평상시 그냥 여기 사는데 뭔가 차이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직업상의 비밀이기도 한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면 바울과 동료들과 똑같아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선교사로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살기만 하면 승승장구해야지, 어려움 없어야죠. 오히려 선교사들 간에 반목이 심하고, 또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때 한국 20년 넘게 사역한 거의 최고참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24년, 25년 사역을 했는데 그 공들에서 키웠던 그 캄보디아 학생들이 제자 훈련까지 시켰는데도요, 그 속에서도 배신을 하고 애들 데리고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선교제도, 선교사 간의 문제가 많고, 성경시대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문제가 많고, 또 그러니 결국은 뭐 바울의 때나 선교사에 있던 그 외국이나 본국에 있는 교회들 신자들 가운데 문제가 많은 거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명이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 능력받으면 두려움과 실패와 관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왜 이때까지 몰랐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성경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온 거예요. 왜?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뭐냐면, 있었던 게 뭐냐, 문제 해결 집회 이런 거예요.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 기도를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까? 바울이 뭐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내려가 그렇게 고생했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문제 해결 집회 이런 기도에 많이 참석해봤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참 많아요. 성령만 받으면 문제 해결 다 된다. 근데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주의 말씀이 거짓인가요? 거짓일까요? 이제는 이 바울의 요 상황을 잘 보면서 4장, 5장을 딱 읽어보면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몸으로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물론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져, 계속 많아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도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바울의 문제를, 바울의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 좋아지면 문제 해결 다 된다, 문제가 없어진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문제가 없어야 좋은 게 아니고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나 생기지 않았던 적이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없죠. 계속 문제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힘들 줄 알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많이 와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무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잘못된 마음이 딱 꺾어버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 문제가 해결될까지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뭐 해결 안 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더 좋은 일이 뭐냐. 문제가 없어지길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발전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제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3층전, 4층전, 5층까지 올라간 체험에서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덤비고 도망다니고 맞고 물에 빠지고 난리 난리를 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러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낑낑대지 말고 일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바꾼다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도하는 일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상황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순간도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고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깨우치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은 생을 정말 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좀 늦게 깨달았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4장, 5장, 요 10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신앙이다 이게 아니고요.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닌가요? 유대인 랍비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눈도 멀었다가 체험도 많지 공부도 또 했지 3층전, 4층전, 5층전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을 들고 나가면 막 이야 하고 나갔는데 막 엄청나게 고생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주여 지혜를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 좋아서 복을 많이 받아서 그 일들을 그 깨달은 과정들을 우리는 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잘 이해해가지고요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뭘 하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여기에 바울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나처럼 이 고생을 타파하고 고생을 이겨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십시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은 다 틀리지만 남이 어려운 거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어려운 게 제일 힘들어. 그러면 그 문제에 매달려가 발등을 꼼짝 지켜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처럼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내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일 아침에 뭐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내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주를 기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뒤를, 바울이 했던 그 말에 공감하는 것이고, 거기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몸으로 여기서 계실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도 그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오랫동안 기도되지 않은 것에, 응답되지 않은 것에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최선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기도하고 헌신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